저는 오늘까지 로마서 15장을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잠시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그리고 그 신년에 관한 설교를 1월 7일까지 하고 나서 1월 14일부터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지금 저의 설교 계획에 따르면 1월 달 안에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결정을 못한 것이 곧바로 창세기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잠시 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창세기를 들어가느냐 그 계획을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단순한 인사말로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도 나는 못해요.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제가 머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습관을 갖고 있고 제 스마트폰에도 그 노트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시지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탁도 받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탁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만큼 신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부탁과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인사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안에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근거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복음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쓰고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얼굴을 보고 잠시 쉬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복음 여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는 항상 겸손함이 동반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30절 말씀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31절과 32절은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33절은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 부탁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텐데 이 기도 부탁은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사랑의 부탁이에요. 기도 부탁은 그냥 건성으로 대충 툭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지난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몇 번 강조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로마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안 본 사람들도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길을 내가 지금 찾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부탁 하나만 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았던 이 사람, 기도의 후원을 받았던 로마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다시 30절을 자막을 좀 열어주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지. 그렇게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함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by our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By our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기도 부탁해주라. 기도 좀 해줘라. 그럴 수 있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는 뭐예요? 나와 로마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미 형성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제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닥쳤어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스님한테는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스님인데 아주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한국의 젊은 스님 중에 지금 베스트셀러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 그러면 아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왔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 스님은 그 학생 그분이 그 스님이 대학교였을 때 제가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스님 나 위해서 기도해 줄래요? 근데 그 말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왜 성령의 사랑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성령의 사랑이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보다 조금 일찍 썼던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셔서 앞에 자막은 안 만들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희락으로, 기쁨으로, 화평함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저는 사실은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너희들과 나 사이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부탁할 때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부탁을 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빨이 세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빨이 더 셀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서로가 주고받고 부탁하는 것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부탁을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행사와 같이 순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힘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저도 힘이라고 썼어요. 30절의 말씀의 중간 뒷부분이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힘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폭발적인 거, 혹은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했을 때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약간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밑에 영어 자막이 되어져 있죠. 맨 끝에 부분이에요. On my behalf. 나를 위해서. ESV 성경에서는 On my behalf라고 되어져 있고요.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On my behalf가 사실은 조금 더 맞아요. 나를 대표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대표해서 나의 대변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추운 날씨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곳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뭔지 모르게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추위,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on his behalf,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있다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반대편인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육체적으로 이미 지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면 사실은 더 지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비용을 다 써서 비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의 선교 헌금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놓고 보면 육체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져 있고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또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 기도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사랑의 부탁이고 그리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겸손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그런 기도가 서로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각종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서 기도를 주고받을 때에 이런 간절함, 이런 사랑, 이런 겸손함이 충분히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기도 제목은 크게는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러면 반대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살펴볼 것은 불신자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제목입니다. 31절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I may be delivered from the unbelievers in Judea.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Unbelievers,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소수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극성맞은 강경파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사실은 했어요. 암살단을 만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행에 옮겼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내 아이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가려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선생님 사도님 바울님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For I am ready not only to imprison but even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내가 거기서 결박당할 것 같아. 근데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신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여기 안에 사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신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편지 안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또 여기서 들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And that my service for Jerusalem may be acceptable to the sai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구제헌금을 다 이렇게 걷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거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요 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들 삶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구제헌금 준대는데 안 받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가끔씩 이렇게 특별헌금이 보내지고 있어요. 그 특별헌금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돌려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고, 그리고 보내진 걸 사진 찍어서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라고 보내드린단 말이죠. 그걸 받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쓸데없이 이 걱정을 하느냐고요. 헌금을 가져다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받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대표되는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그 헌금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받아준다면 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할례 필요 없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외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어요? 율법도 중요했고 전통도 중요했고, 그러니까 할례도 중요하고,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몸의 생활은 아직도 옛 습성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거 다 필요 없다, 마치 그렇게 뉘앙스가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그대로 받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받는 게, 이거 진짜 받아도 되나? 라고 거리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해버리면, 아예 안 받는다고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헌금을 아예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해버리면 그 순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교회가 분리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우리가 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거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때에 이 사람들이 잘 받기를 위해서 acceptable한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잘 전달되어져서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헌금이 잘 전달되어져야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너희들한테로 간다. 너희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2절이죠.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쉼을 얻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면 아마 몇 달을 해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그 특성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by God's will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by God's will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by God's will. 내가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 But not by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By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충돌하고 안 맞을 때에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대로 하면 응답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비결은 뭐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져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을 잘 구하고 집 이사를 갈 때에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소위 말하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대요. 맞지요? 근데 왜 기도해요, 그러면? 이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기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특성입니다. 기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렇다면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것, 평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범한 뜻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평범한 뜻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안 읽어서 모르고 이해 못해서 모르고 안 지켜서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그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이미 아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랬으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도할게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원하시면 만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도할게요. 근데 내 생활이 너무 이렇게 번잡해요. 내 생활이 이렇게 더러워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몸부림쳐야죠. 사랑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뭐 판사, 검사,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옆집에 있는 사람의 자녀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완전히 뭐 공장이게요. 찍어내는 공장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이사를 갈 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귀에다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내 뜻만 관찰하면 돼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참 지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응답을 받고 올바른 기도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신변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로마로 갈 때에 너희에게 잘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도착을 해서 너희들과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 기도의 결과는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헌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도 그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하게 받아졌느냐 안 받아졌느냐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식,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결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례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그 비용을 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갔던 구제 헌금 중에 일부분을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받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전체가 갔는지 일부가 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변 보호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결과가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Yes and no. Yes와 no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Yes and no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요. 거기 가자마자 털컥하고 잡혔잖아요. 죄수가 돼버렸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신변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노죠. 근데 예스가 있어요. 예스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백부장이면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그 암살단이 암살 계획을 시도하는 그날 사도 바울을 빼돌립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망치게 한 게 아니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매복을 해요. 근데 끝까지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스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주실 때가 있어요. 예스와 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한쪽도 즐거워하십시오. 한쪽만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감사함금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거 로마로 성공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Yes, but 내가 그렇게 해줄게. Yes,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제목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요 안 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로마로 갔어요. 응답이 되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과정은요. 그런데 그 과정은 참 힘들었어. 이 이야기예요. 그 과정은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배 타고 갈 때 아무리 죄수래도 배 타고 그냥 그 순항을 쫙 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겨울을 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방법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yes and no가 있고 yes but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오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축도가 담겨져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부분에 기도 부탁은 사랑의 부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33절에 그 모습이 정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축도인데 이 모습에 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축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도의 문안을 쓴다면, 문구를 쓴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철학에 밝은 사람들이니까 지식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혹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를 썼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왜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평강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화해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쓰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됨, 즉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임을 또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라고만 쓰지 않았어요. 너희와 함께라고만 쓰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는 단순하게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구역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한 것입니다. 온 세계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마칠 때 맨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축도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가끔씩 중간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교회는 두 번도 해요. 저도 두 번쯤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축도를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하잖아요. 이 축도를 할 때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지 않고 저는 있을지어다 로 선포를 합니다. 제가 믿는 축도는 목사는 다만 통로일 뿐이고 축복을 주는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구를 씁니다. 이때에 축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한 가족이 된 한 성도들, 한 예배의 공동체, 한 예수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축도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모였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은 우리들에게 기도 생활에 새로운 모습을,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가르쳐줬는데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기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